국회의원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미국 회사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샹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정상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의 하나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와 무기 판매 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위협에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타이완의 탱크 100여 대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기 판매가 영내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해역의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군사연합체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마크 밀러 미 합참의장 지명자는 11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걸프 일대 유조선과 상선들을 군사적으로 호위하는 연합조직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부알 만데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프랑스군과 일본 자위대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해상 운송이 빈번한 곳으로 지난 5월과 6월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부를 통해 억류된 자국 유조선을 즉각 풀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영국 측의 억류 조치는 국제법상 무효라며 풀어주는 것이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관영 IRNA 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사비 대변인은 영국 정부가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걸프 지역의 긴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영내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외세는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영국 해군은 영국령 지브롤터 근해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억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이 배의 제재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랫동안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 없으며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데이비드 스트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트렐 차관보는 12일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가장 강고한 동맹관계에 틈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긍정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눈을 돌려 장애를 극복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스트렐 차관보는 오는 14일 일본에서 일정을 마친 뒤 필리핀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들의 규모를 파악하도록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키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 미국 시민이 아닌 체류자들의 통계를 연방기관들이 정리해 인구조사국에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그리고 불법 이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신뢰할 만한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 항목에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측해왔지만 일각의 반발에 결국 한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I will say that I did actually speak to Steve Beegan about that and he categorically denied that. He said that report is completely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이 이달 중 재개 합의한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 보장보다는 제재 완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지명자가 주한미군은 항상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밤까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지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동결과 일부 제재 유예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미 한일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I will say that I did actually speak to Steve Beegan about that and he categorically denied that. He said that report is completely false.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논의했다며 비건 대표는 보도 내용을 확고하게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언론의 관련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그 안에는 어떤 진실도 없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에서 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방안의 효과 여부에 따라 다른 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여기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국에게 일본과 한국은 친구일 뿐 아니라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Japan and South Korea are of course not only friends, they're allies in the United States.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an incredibly both relationships are incredibly important. We all share face shared region.
미한일 세 나라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공통된 영내 도전들과 우선순위들에 직면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적으로 일본, 한국 모두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달 중 재개 합의한 실무 협상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보다는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체제 안정보다는 제재 완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허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광 재개 등을 당장 재개 완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Could be allowing more coal exports, more oil imports. I suspect it would also involve allowing South Korea to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하지만 이 같은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밝힌 협상의 시작점, 즉 핵 동결에 대한 미북 양측의 접근이 애초부터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ir ultimate goal is to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 state like Israel and Pakistan. And if you work back from that, then they would not necessarily be against a freeze or even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한 핵 동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어렵게 성사된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보인 행동을 보면 이번에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brought a whole delegation of experts for all the different issues, and the North Koreans brought two people. So it was clearly not serious. There's a lot of complicated issues where you need technical expertise on both sides.
실무협상에 미국은 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동했지만 북한은 단 두 명만 나왔고 이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보단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폐기인데 이는 미국 측 생각과는 달라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And the hostile policy is exemplified by the Iraq-U.S. alliance, by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readiness exercises that are conducted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by
북한이 생각하는 적대적 정책은 미한 동맹, 주한 미군 주둔, 미한 연합훈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해구산 등인데 이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핵 동결 조건을 놓고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영구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이어야 하는데 핵 동결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security assurances before North Korea start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nuclear weapons facilities. They need security assurances.
북한은 과거 육자회담에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했고 이에 미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재래식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제재 완화가 됐든 체제 안정 보장이 됐든 실무 협상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lot that negotiators can pursue and propose to the respective leaders. And that's the encouraging thing. So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협상 대표들이 추구하면서 상대 지도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많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주한미군은 미한연합훈련 축소에도 불구하고 항상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한동맹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지명자는 11일 북한을 이란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밀리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응 역량을 개선할 분야가 있다며 미사일 방어청이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육군참모총장인 밀리 지명자는 이어 미군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핵심 전투기능들을 훈련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연합군사훈련은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면서 현재 훈련 규모는 축소됐지만 준비태세는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cut back a little bit on the training and of the command post exercises, the electronic simulation exercises. Temporarily, but they're always in a high state.
연합 훈련과 지휘소 훈련, 모의 훈련을 일시적으로 축소해 시행하고 있지만 주한 미군은 언제나 높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밀리 지명자는 국익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핵심 주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critical. To U.S. national security and furthering our interests in the region and in the world.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가 미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밀리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한국전쟁이 멈춘 1953년부터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잠재적 긴장관계 관리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미 합참의장으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프린스턴대 학생군사교육단 ROTC를 거쳐 1980년 임관한 밀리 지명자는 군생활의 대부분을 보병과 특전사, 기갑사단 등에서 보냈으며 주한미 이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큰 난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만한 중요한 결단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1일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수년간 이뤄진 북한의 도발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영구적 평화 체계를 수립하고 축적된 불신 해소에 큰 난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지난 한 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한 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인 현황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시간이 입증해 줄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와 널리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한연합군은 훈련의 규모, 범위, 시기 등의 조정까지 이뤘다며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유사한 자제심을 발휘하고 외교적 절차에 성실하게 답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아직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설득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략 다이제스트 2019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를 피하고 외화 확보가 가능한 관광과 스포츠 교류 분야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지만 북한과 이런 형태의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가들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 원조와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제재 완화 조치와 투자할 만한 안정적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낼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군사행동을 취하며 도발적인 북한으로의 회귀를 결정한다면 미한 동맹은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전략 다이제스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회가 다음 달 한 달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할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목됩니다. 지금 총 16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과 결의안 각각 8건씩 총 16건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은 상원에 각각 상정돼 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채택된 상원의 미한일 유대 지지 결의안과 동반 발의된 하원 결의안도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이어서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의회가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에 속도를 낼 안건은 북한의 금융망 봉쇄에 초점을 둔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 등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의원들은 통상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자신이 주력해온 핵심 안건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따 상원의 법안은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 하원의 법안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 수권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유사한 내용의 하원 법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거쳐 현재 전체 회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 제재 강화 법안의 국방 수권 법안 포함 여부는 전체 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이달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원이 이달 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된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마지막 표결이 이뤄지는 9월 말 이전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대북 밀수 단속 법안에 국방 수권 법안 포함이 추진됐지만 지난 9일 철회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특히 불법적인 선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3자 금융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고객의 제재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 아태소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이 법안의 국방수권법안 포함 요청을 철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예전부터 예고됐었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법안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양원 상임위의 법안 마련 초기부터 이미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정책감독법안은 판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엘리어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북핵합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으로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북 합의를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 인준을 거쳐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북 합의에 대한 의회의 검토 항목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을 외교위 표결에 붙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름 휴회기 이후 논의가 주목되는 법안은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상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이달 초 재상정한 법안으로 지난 회기부터 꾸준히 상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에서도 공동 추진된 바 있어 상원과 같은 법안이 하반기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의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은 최근 한일 갈등에 극도로 첨예한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지지 의원수를 꾸준히 늘리며 현재 57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도 지지 의원수가 각각 27명,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밖에 하원에서는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두 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편 하원에 계류 중인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과 하원의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뷰웨이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 때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본과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전력 제공국 지위를 부여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동원하려 한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한국어 번역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문구를 두고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들이려 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 측은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이 없다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지난 69년 동안 성공적으로 지역 안보에 지대한 이익을 기여해온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며 나아가서 유엔사는 최우선순위로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사는 한국 및 전력 제공국들과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운영 중인 방어체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위협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선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헨리 우버링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와 SM-3 등으로도 충분히 미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이런 평가가 바뀐 이유를 묻는 VOA 질문에 과거 발언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였다며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time, I'm still talking about ballistic threats. I'm not talking about maneuvering threats. So anytime you have a maneuvering threat, that begins to change the equation of what we can deliver, what we can defend against or not.
우버링 전 국장은 현 방어 체계의 보완책으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자기파 또는 입자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고출력을 생성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등 요격을 목적으로 미국이 개발 중인 미래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레이저빔 출력 사거리에 한계가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10년 메가와트급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를 실은 C-130 수송기 실험을 통해 고체와 액체 연료 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요격 체계보다 정밀성과 경제성에서 우위에 있다며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visible and you can't hear them. Precision targeting for both lethal and non-lethal applications and really a low cost per shot when compared with traditional kinetic munitions.
특히 북한은 14,000여 문의 방사포와 로켓포를 1,000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한국 수도권에 겨냥하고 있다며 미한연합군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지상 요격 체계와 통합할 때만이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counting on nearly 14,000 artillery pieces and rocket launchers that are within range of the 10 million inhabitants of Seoul. Imagine how the geopolitical calculus would change.
실제 북한 방사포에 대응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로켓과 박격포 요격 실험에 성공해 능력이 입증됐다며 이제는 규모 확충을 통한 실전 배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capability is there. It can be demonstrated. It has been demonstrated. It's a matter of scaling. It's a matter of deployment, and it's a matter of basically of will to be able to do that.
우버링 전 국장은 미군이 이미 30kW 고출력 개발 단계에서 100kW 시제품 양산 단계로 들어섰다며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우주에서 직접 발사해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에너지 무기가 상용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저네스트호의 소유권 청구 시한이 공식 종료됐다고 미국 검찰이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원비어의 가족이 유일하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저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건 원비어의 가족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와이저 어네스토어를 상대로 제기된 몰수 소송의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소유권 청구 시한 마감일인 10일까지 제출된 청구서는 원비어 측이 제출한 한 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와이저 어네스토어의 소유권이 원비어 가족에게 돌아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 오토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이지만 노후한 관계로 고철값 약 300만 달러 가치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 청구가 공식 마감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1일 공개된 이 문서에서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 청구에 대한 공고가 적법 절차를 거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날 첨부한 공고문에는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 미국 정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공고문 공개일로부터 6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최초 공고문은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5월 10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공고문이 미국 정부의 몰수자산 웹사이트에 30일간 공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첨부한 공고 증명서에 따르면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 시작일인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루 24시간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원비어 가족들은 시한 마감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통계국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세계 인구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인 2,550만 명에 평균 수명도 12년 낮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통계국은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서 전 세계 인구가 75억 8천만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0년대 이래 처음으로 연간 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미 통계국의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것으로 각국의 인구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북한 인구는 총 2,551만 3천 명이며 2025년에는 2,62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가율은 1995년 1.1%에서 2005년 0.6%로 떨어진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9명, 인구 대비 출산율은 1,000명당 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9명이며 평균 기대 수명은 71살입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남한의 인구는 5,163만 명으로 북한의 2배였습니다. 출산율은 북한보다 낮은 1.3명이며 사망률은 1,000명당 7명, 평균 기대 수명은 북한보다 12살 많은 83살이었습니다. 지난 7일 갱신된 미 중앙정보국 CIA 국가별 현황 보고서 팩트북도 비슷한 수치를 담고 있습니다. C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경제가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시설은 수리 불가능한 상태이며 민생에 투입해야 할 국가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등 과도하게 군사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적 문제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야기됐고 기상 요인으로 식량난이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CIA는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자국민 유학생의 북한 억류 사태를 겪은 호주가 북한 여행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기 억류 위험이 있다며 기존 여행주의보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호주인 억류 사태 이후 정부의 북한 여행 지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외국인 여행자들이 임의적인 체포와 장기 구금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여행주의보들을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학 중이던 호주인 알렉스 글리를 지난달 25일 억류했다가 9일 만인 이달 4일 풀어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틀 뒤 알렉스 글리가 인터넷을 통해 반공화국 모략 선전 행위를 하다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이미 시글리가 억류되기 5개월 전인 지난 1월 23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호주 정부가 분류한 여행 권고 단계 가운데 여행 필요 재고는 여행 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고입니다. 7월 11일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명시된 여행주의보는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매우 다른 형태의 법과 규정, 국제사회 이해에 반하는 간헐적 위협에 따른 위험을 북한 여행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행을 결정한다면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머물고 불필요한 활동을 삼가라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국제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박해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는 10일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단체와 개인 11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에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에 대한 세계 최악의 박해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실천도 불법화하는 국가정책을 계속하면서 이 같은 끔찍한 유산을 더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예배와 교회 모임, 성경 소지는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 사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목록에서 세계 최악인 1위에 오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지난 1월 초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 데이빗 커리 미국 지부장은 북한이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very suggestion that you're a Christian can have you arrested with neighborhood watches again using old school communist
주민들의 감시로 기독교 신자라는 의심을 받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지난달 27일 미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탐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oppressive place on earth to practice religious faith.
북한은 지구상에서 종교적 신앙의 실천을 가장 억압하는 곳이란 지적입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즈는 북한 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힌두 민족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알샤바브와 보코하람, 마야 카르텔과 중국 공산당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인교회연합의 연례 집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인 청년들은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전쟁 기념비에 모인 80여 명의 한인 학생들. 남북한 분단이 시작된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장소에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외치라는 의미의 Shout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구호가 적힌 셔츠를 입고 호소문을 낭독합니다.
Our young brothers and sisters that were born into an unfortunate life have been struggling to escape the constant abuse and sex trafficking.
중국인도 한국인도 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추방당할 위험에 빠져 있고 남은 고아들은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은 무수히 많은 학대를 당하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과 중국의 고아들에게 정당한 자유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10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집회의 둘째 날 한국전쟁 기념비에 모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KCC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조셉 차 씨는 고등학생 시절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차 씨는 VOA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합니다.
You know, we go into the Congress offices, you know, we're talking to them about legislation. I mean, just for example, you know, the North Korean Sanctions Enforcement Act, the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Bill, right? Those are just some of the examples.
미 의원들에게 직접 탈북호와 입양법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며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 씨는 10년 전 10명이었던 학생들의 수가 이렇게 늘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집회에 참가한다는 조엘리 씨는 아버지의 권유로 참가했지만 매년 참가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백악관으로 장소를 옮긴 학생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people and children of North Korea are our blood-related brothers and sisters, and we hereby make this declaration today that we will keep shouting and marching until the human rights abuses by the North Korean
피로 맺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박해당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행진을 이어갈 것이고 외칠 것이라고 말하는 여학생.
The plight of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orphans in China. In 2013, our nation united to help the orphans by passing North Korean orphan adoption.
북한고아 입양법을 언급하며 중국 내 북한고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고아와 난민, 과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모두 응답하기 위해 여기 있다며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잊지 말자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유 북한이라고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집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서 온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소장은 VOA에 백악관 앞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고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너무도 큰데 정말 우리 한미 북한 정상들이 만났을 때 인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아서 우리 탈북민 사회들은 너무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한에 대한 인권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악관 라파예트 공원에서의 기도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숄테 의장의 외침에 메아리 치듯 학생들은 따라 외쳤습니다.
Hey, hey, what do you say? How long will we look away? Save North Korean refugees!
Hey, hey, what do you say? How long will we look away? Save North Korean orphans! Hey, hey, what do you say? How long will we look away? Save North Korean orphans! Hey, hey, what do you say? How long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미국인 여학생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feel like very like bad for all the people who have to deal with it. And obviously like I think that everyone should be aware like of what's going on and that people really should know because not everyone knows. Mm-hmm. And I really think more people who have the power.
이 학생은 북한 정부가 국민들을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 문제를 알려야 하며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는 마르셀로라는 이름의 이민자 남성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인권이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의 마지막 여정은 주미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은 중국 대사를 향한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강간, 인신매매, 학대, 강제 매춘, 강제 결혼과 임신, 이런 간단한 단어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예라면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KCC 공동의장인 손인식 목사는 VOA에 매년 15,000명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유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주일, 매달, 매 해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헌팅하듯이 잡아들여가지고 무자비하게 북한으로 북송시키고 있어요. 끔찍한 지옥 같은 걸로 보내서 고문과 그 캠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매 해마다 약 15,000명 이상이 끔찍하게 북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침묵하면 전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심 있는 대로 그걸 스탑하라고, 더 이상 북송시키지 말고 중단하라고, 북송을 중단하라고 외치면 그게 의의입니다. 그 의의를 지금 행할 때이지 침묵할 죄를 범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북한 주민의 인권과 중국 내 북한 고아와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외치는 KCC의 목소리는 집회 셋째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미 의원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잔디에 모인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길버트 시스테로스 의원, 그리고 케이티 포터 의원, 공화당의 할리 루다 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부시 센터의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민 청년 조셉 김이 연설했는데요. 김 씨의 자서전 Under the Same Sky, 같은 하늘 아래가 의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꽃제비 출신 탈북민 청년이 자유를 찾아 나왔듯이 더 많은 조셉이 있도록 힘써달라는 의미입니다. 조셉 김 씨는 VOA에 오늘 감동을 받았다면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마음 아픈 얘기 들을 때 반응이 올 거잖아요. 반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느낌 그냥 느낌에서 그치지 않기를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외친 참가자들은 이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의원들을 만나 이들의 서신을 전달했고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안주와 신의주 오후에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흐립니다. 중강과 강계 가끔 비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에는 20도, 낮에 3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9도. 중강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29도. 강계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 용현 지역만 오후에 맑겠고 나머지는 흐린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등 함경남도 지역에 일부 해가 나는 곳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흐리고 또 장진, 해산, 풍산, 김영권 지역 가끔 비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30도, 해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9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삼전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서해는 오전에 앞바다 쪽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미국 회사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건창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정상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와 무기 판매 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위협에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100여 대의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판매 계획을 최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기 판매가 영내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동 해역의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군사연합체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마크 밀린 미 합참의장 지명자는 11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걸프 일대 유조선과 상선도를 군사적으로 호위하는 연합조직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조셉 덤포드 합참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부알 만대부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프랑스군과 일본 자위대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은 원유 해상운 수송이 빈번한 곳으로 지난 5월과 6월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 당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브롤 터에서 억류된 자국 유조선을 풀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영국 측의 억류 조치는 국제법상 무효라며 풀어주는 것이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관영 IRNA 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사비 대변인은 영국 정부가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걸프 지역의 긴장을 높일 뿐이라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은 영내 안보를 충분히 지킬 만큼 외세는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영국 해군은 영국령 지브롤타 근해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호를 억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배에 제재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랫동안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지할 계획이 없으며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데이비드 스트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트렐 차관보는 12일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가장 강고한 동맹관계에 틈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긍정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눈을 돌려 장애를 극복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스트렌 차관보는 오는 14일 일본에서 일정을 마친 뒤 필리핀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들의 규모를 파악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키려 했던 당초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미국 시민이 아닌 체류자들의 통계를 연방기관들이 정리해 인구조사구에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그리고 불법 이주자들이 이 나라에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